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최근 불거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토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사들이 참석하도록 초청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은 지난주 12,000명의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왔으며 5개 기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들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지역으로 파견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군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의장국인 스위스 유엔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에 폭격을 가해 어린이 5명을 포함 최소 21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레시네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성명에서 하르키우 소재 주거용 건물 한 채와 물류시설에 공격이 가해져 13명이 부상했으며 하르키우시 남동쪽의 슈후이우시에서도 8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남부 헤르손에서는 전날 늦은 시각 러시아군이 도심 지역에 폭격을 가해 2명이 사망했다고 헤르손 지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100기의 드론 가운데 66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로우스크 내 츠쿠린 마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하마스의 인질 맞교환을 위한 이틀간의 임시 휴전을 어제 제안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이로에서 압델 마드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 4명과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죄수들 간의 맞교환을 위해 이 같은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영내 국가들 중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을 중재해왔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했던 공습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의장국 스위스가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이란이 알제리,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 요청했다고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전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중의원 총선거에서 총 215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총의석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전 자민당은 247석, 공명당은 32석으로 총 279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민 공명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늘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대중으로부터 매우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 결과를 겸허하고 엄숙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당의 완전한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0일 새 정부가 가능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의원 조기 해산을 선언했으며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이번 총선 실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22대와 함정 7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인근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들 중 1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 중부, 남서부 그리고 동부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해온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지아 대통령은 26일 치러진 총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어제 촉구했습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날 야당 지도자들과 수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투표가 러시아의 특수작전에 의해 치러졌다면서 친러 여당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외교 안보 수장이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하고 해당 현안을 논의합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국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병력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영상 8도에서 1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파견된 북한군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외교 안보 수장이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하고 해당 현안을 논의합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력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한 외교 국방수장이 회담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한 2+2 장관 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입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군대를 보낸 북한 문제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미한동맹협력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병력의 전투 참여를 막기 위한 양국의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거고요, 파병 자체로. 현재로서는 전투에 참여가 두 번째 레드라인이거든요. 1차 레드라인은 넘은 상태에서 현재는 두 번째 레드라인을 넘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을 관리하는 단계다. 이제 이것을 협의하는 협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별도의 미한 외교 장관 회담도 개최해 양국 동맹과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김 기자, 현 시점에서 관심사는 북한 병력이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 투입되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전선 투입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당국자 등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북한군이 23일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북한군이 27일에서 28일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내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온 지 얼마 안돼 전선에 투입된다면 이는 특정 지역에 붙박혀서 방어만 전담하는 수동적인 역할, 자칫 총알받이 역할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공격 부대로서 전선에 투입되려면 상당 기간 현지 적응 훈련과 러시아군과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양 박사의 설명입니다.
아예 한 지역을 맡겨서 그 지역에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너 임무는 그냥 막는 것이 임무다 라고 해서 그 임무만 주어준다고 한다면은요, 짧은 시간에도 투입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개된 북한군 영상과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에 쿠르스크에 집결한 군인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추정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들이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파병한 부대가 이른바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격 작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11분단이 저격병, 경보병, 적후방 침투요원 등 구성이 다양하다면서 정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쿠르스크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탈환한 지역도 꽤 있기 때문에 복구도 함께 필요할 수 있다며 북한군이 공병과 같은 후방 지원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쿠르스크도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움직일지 정말 전투 병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전투로 간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하겠죠.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핵심 측근이 러시아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최근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 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부총참모장의 정확한 러시아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4일 시점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높은 곳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북한 군부의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으로 알려진 김영복은 11군단장과 11군단을 확대 개편한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입니다. 김영복은 특히 사령관 임명 직전 소장에서 현재 계급인 상장으로 두 계급이나 특진해 주목을 받았고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부총참모장 지위에 오른 게 확인됐습니다. 김영복은 이후 지난달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해 지역 복구 현장을 점검했을 때와 이달 초 오진호 포병 종합군관학교 시찰 당시에도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러시아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김영복이 특수작전통이긴 하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이 끊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장에서 작전지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부총참모장이 인솔한 병력들의 실전 능력 또는 작전 능력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데이터화하는 일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년 넘게 해온 전장에서 어떤 특정
그러니까요.
지휘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상당한 교감과 훈련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투여된 부대에 김영복이 과연 지휘 역할까지 수반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인솔하고 가서 이들이 초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들의 실전성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거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아마 주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공 교수는 12,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파병 규모를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 직접 나서는 게 이상하지 않다며 병력 수급 등 러시아와의 협력과 조율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5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뒤 공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우려스러운 징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뿐인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과 러시아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미한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지원과 복구 및 재건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안보수장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이전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서울에서 각국 외교 차관 및 우방국 당국자들이 모여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출범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것이 유엔 대북제재 체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3국 안보 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3국 간 이니셔티브의 진전 상황도 검토했습니다. 특히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과 최첨단 3국 양자 컴퓨팅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설립, 최초의 다행역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와 다개년 훈련 계획 출범 등 지난 1년간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공동 보도자료는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항행의 자유 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3국 안보수장 회담 소식을 전하고 이들은 공통의 역내 및 국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hre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ddress common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and to promot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또한
region and
향후
beyond.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의 힘이 될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정상이 조속한 시일 내또 다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안보 수장들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안보 수장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 현안과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회담했다며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유럽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대한 안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과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로 폭파 등 최근 북한이 취한 우려스러운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미국과 한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활동에 맞춰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5일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갖고 양자 국방 및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등 국제 및 영내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대러 병력 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일 동맹의 핵심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러시아가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군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25일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이 오히려 러시아의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ladimir Putin is asking for help from North Korean troops that probably are not combat tested.
베라 의원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경우 미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마도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며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오히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전 상원 의원은 25일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군대를 보내는 건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Look, I think it is a grave provocation anytime that a dictator like Kim Jong-un sends troops to
가드너 전 의원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라를 침공하는 행위와 같다며 중대한 도발이자 반드시 다뤄져야 할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리적 대응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처벌하고 러시아를 계속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김정은이 군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하기로 결정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에 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도 25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국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병력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5일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will go so far today as to say that it is possible that there are now more than 3,000 troops from North Korea.
허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 추가 파병과 최전선 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3천 명 이상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파견돼 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앞서 북한군 파병 규모가 약 3천 명이라고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숫자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보도들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일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어떤 목적과 규모로 배치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said, we believe that it is certainly possible. And I just go so far as to say perhaps even likely that
허비 보좌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in discussions with allies and partners right now, Kayla, on this development. We are still trying to learn more about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미국만큼이나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해왔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think you know very well the South Koreans have been watching this development as closely as we have been and they have expressed as we have expressed deep concerns about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이 그들 중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러시아 군사훈련 기지에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병력들이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는 분명 매우 우려되는 가능성이라면서 이들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 전선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도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24일 커비 보좌관은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며 협력 지속을 시사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 같은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 would remind you Russia themselves signed up to. The procurement of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가 스스로 서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조달하는 것도 러시아가 서명한 안보리 기존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반대 급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at we're watching closely to see. We don't know exactly what Mr. Kim thinks he's getting out of this arrangement.
특히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역량 진전을 러시아가 도울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지상군 병력을 배치하려는 잠재적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장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에서 미국 부품이 또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업들과 관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 미사일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업 부품이 발견됐다는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가 해당 기업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사용 무기에 자사 제품이 사용된 미국 기업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산 품목과 기술 통제에 관한 구체적 질의는 상무부에 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무기 관련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차단, 외교적 관여,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인 독립반부패위원회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미국 등에서 제조된 서방 부품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폴타바주 미르네와 빌리킬 마을 근처에서 격추된 북한산 KN-23 혹은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에서 서방 부품들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소형 전자부품은 주로 미국에서 제조됐고 이 밖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제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 9개 서방 제조업체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새로 제조된 부품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방 부품들이 북한산 미사일에서 발견된 것은 수출 통제 조치들과 그 이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구축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제조사 중 하나로 지목된 브로드컴은 24일 VOA에 자사나 유통협력업체가 북한이나 기타 제재 대상 기관에 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반부패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된 제품인 A3120의 진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 제품은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용 부품이며 군사 또는 항공 우주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당사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목적으로 당사 제품을 직접 또는 유통협력업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구매자에게 수출, 판매 또는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규정 준수 및 주의 의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유통협력업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도 지난 9월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올해 생산된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올해 1월 2일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과 안토니우 그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VOA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구체적 이유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사 규칙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이나 이사국들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정책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에 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도 25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영내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will be more proactive in regards to North Korea, engaging Kim Jong-un. And I think that would be a very positive.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업적을 남기려는 의도로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핵 동결 등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한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등을 제시할지 이런 제안들을 한국과 미리 상의할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BOA에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미한 동맹을 강화하며 미한일 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앤드류 여 한국석좌도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사전 보장이 없으면 어떤 만남도 매우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Harris's case, she would be very reluctant to have any kind of meeting without having some kind of guarantee.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결이나 위험 감소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석자는 말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미군의 군사력 태세나 동맹에 대한 헌신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석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moved in a direction that veers far away from Washington and it's deepening its ties with Russia.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고 한국과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한 간 갈등을 부추겨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글로벌 정세 판단과 북러 협력을 포함해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 아래에서 군사력 증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두 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인 동맹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도 미국 국익을 우선하며 동맹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들은 머니머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을 북한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I get along with him very well.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일종의 거래 관계로 보고 있다며 동맹이 미국이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He sees them as sort of transactional relationships in which people pay us or should pay us.
하지만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4일 BOA와의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들이 자국 국방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동맹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동맹이나 해외 주둔 미군의 근본적 목적이 순식간에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But I certainly do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sees the value of these types of conversations and having allies.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She's put a lot of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lliances in her campaigning. She's also during her time.
스나이더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부통령 재임 중에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 동맹 관리에 여러 방면으로 깊이 관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모든 군사 동맹에 대한 강력한 헌신과 지지 그리고 이러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새로운 앞길이란 제목으로 주요 정책을 공개하면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영내 현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외교활동 중 하나로 한국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꼽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DMZ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동맹에 대한 수사는 다를지라도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 아래서 동맹과의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여석자는 해리스 정부에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이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certainly Harris under Harris will see a continuation of US Japan Korea trilateral initiatives. I think under Trump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는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을 비롯해 3국 협력과 미일 미한 동맹이 중국에 대항하는 데 유용하다고 믿는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근본적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이 영내와 국제체제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리스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타이완 갈등은 한반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과 그의 철권 통치에 대한 찬사를 거듭 밝혔다면서 타이완 방어에 대한 회의와 타이완이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 대중국 및 타이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타이완 충돌 시 타이완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여수학자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타이완에 충분한 약속과 안보 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때때로 타이완 방어에 대해 보다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추가적인 안보 공약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나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또 발견됐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입항한 첫 선박인데 실제 무기 거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 부두에서 길이 135m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5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부두 안쪽으로 대형 선박이 선체를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박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100m가량 줄지어 있습니다. 이 선박이 해당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해 이곳에 정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가 러시아 항구로 옮겨져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는 이날 발견된 선박을 포함해 25척이 이 부두를 드나들었습니다. 물론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과 컨테이너만으론 북러 간 무기 거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곳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북러 무기 거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라진항은 지난 수년간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입니다.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한국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첫 선박의 입항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군 약 3천 명이 러시아로 이동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엔은 여러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24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friend.
이어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장기화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해낸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향후 성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당국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정책이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최신 동향을 담은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장착하고 발사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입증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물질의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전술화 능력을 발전시키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데 주목했습니다. 이어 DIA는 이를 더 작은 직경의 단일 단계 핵분열 장치를 만들고 열 핵무기 설계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개발로 인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 추세에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고체 연료 시스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전력을 다양화했다며 고체 추진체 미사일은 발사 전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액체 연료 시스템에 비해 작전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기술 이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관계를 은폐 혹은 부인하거나 평화적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핵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확산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정책이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 능동적이고 전술적인 핵 사용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최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건 생존 가능한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역량은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위기나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내놓은 성명들은 북한의 핵무기 전력 확대에 따라 사용 옵션과 목표물 선정 기준 또한 진화해 향후 몇 년 동안 핵 사용 임계치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김정은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몇 가지 흐름에 반영돼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훈련을 일상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운반 시스템의 수와 유형을 확대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간의 연계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은 2018년에 평가된 초기 성장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어 현재 500개 이상의 투발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중국은 1000개 이상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대부분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시스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핵 비축량을 유지해왔다며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배치된 약 1,55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란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를 추구,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이란은 우라늄 비축량과 농축 수준 및 장소, 농축 원심 분리기의 수와 유형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여러 제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심각한 결함을 가진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13년 연속인데요.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또다시 지목했군요.
그렇습니다. FATF는 23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결과를 25일에 발표하면서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ATF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3년째 같은 조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FATF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제에 중대한 결함을 계속 해소하지 못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통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과 연결성을 강화해 확산 금융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따라서 각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회원국들의 촉구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은행과 거래 관계를 끝내고 자국 내 북한 은행의 모든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며 북한 개인과의 사업관계 및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 등지에서 위장회사 아니면 뭐 위장금융기관을 내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FATF가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위장회사를 내세워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결국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이 되고요. 또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지다 보니까 돈 세탁 문제까지 불거진다는 게 FATF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해서 각국이 관련 거래 혹은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할 때 주의하라 이런 것이죠.
네. 하지만 북한의 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FATF의 권고를 이행할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FATF의 이번 성명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종료로 인해서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해서 매년 두 차례 이를 보고서에 담아 공개해왔는데요. 지난 3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상임이사국 중국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전문가 패널은 약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랬었죠.
예, 확산 금액을 비롯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FATF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을 겨냥한 금융 제재 준수 조치와 대북 대응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어떤 조직인지도 살펴볼까요?
네. 1989년 창설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산하 기구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3차례 총회를 통해서 북한 등에 대한 고위험국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에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FATF는 이란에게도 고위험국 지위를 부여했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됐다가 2020년 다시 고위험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따라서 FATF는 북한과 이란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 FATF가 북한을 또다시 고위험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을 확증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이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행 조정 프로그램엔 238개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들이 기록돼 있었는데 그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며 한국의 도발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도발의 원점은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서울 상공에서 정체불명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북한군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뒤 이런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깨 무리들이 어떻게 개거품을 물고 지저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조롱조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이 일방적일 주장이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에는 VOA 세계뉴스, VOA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